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가복음 3장 이제 13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 보시면 산에 오르사라는 말은 복음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산상수훈의 보배로운 말씀을 증거하시고 때에 따라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모습들, 변화산의 모습 등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주권과 권위를 우린 여기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보기는 보았지만 예수님은 이 순간 특별히 원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르다. 이 부르다란 말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을 말씀하는 것이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나 제자들을 부를 때 사용한 단어가 그런 것인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믿음도 있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부른 받은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셨는데 여기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만드셨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이것은 부족한 것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여 새롭게 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것은 왕이나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직위를 봉헌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이 열둘에 대하여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열두 제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특별히 열두 제자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자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부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봉사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모든 것을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훈련과 연단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이며 앞서서 세례 요한도 행했던 것입니다. 이 전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와 행함의 윤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셋째는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 즉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귀신을 내어 쫓으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행하심이 권세에 있는 자와 같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으로 임하였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문과 함께 전해졌던 것입니다. 3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레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로라. 시몬은 요한의 아들이죠. 직업은 어부였고요. 그리고 후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 돌, 바위, 반석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인데요. 특별히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보아넉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안드레는 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은 헬라 이름으로 말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더불어서 벳세다 바닷가의 작은 어촌 출신의 제자들입니다. 바돌로매는 원칙적으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가계에 관계된 언어로서 바돌로매의 아들이란, 그러니까 돌레매죠.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니까요. 마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세리이고요. 그러니까 세리로서 레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아람으로서 테마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시브리 말로는 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도마는 한때 의심 많은 사람이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때로 작은 야고보냐 어린 야고보냐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불리었는데 이는 요한의 형제보다 작았기 때문이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과 요한복음 19장 25절 내용에 따라가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는 자매지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고보와 예수님은 친척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데오에 대한 다른 기사는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마태와 마가에 의하면 이 12명의 제자들의 명단에만 기록된 제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 살펴볼 것은 가나안인 시몬입니다. 시몬은 가나안 출신으로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이 사람을 셀롯이라 하는 시몬으로 언급했습니다. 셀롯이란 말은 열심당원이나 열심자의 의미를 말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중 하나는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로라 이렇게 언급되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에 반하여 유일하게 남쪽 유다 출신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물질을 받았으며 물질로 인하여 예수님을 판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라는 말의 뜻은 찬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야곱의 첫 번째 레아라는 그 아내의 넷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기억할 때는 늘 예수님을 판자라는 뭐랄까요 부수적인 명칭과 함께 언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3장 20절로 가볼까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 집은 예수님 부모님의 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때에는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는지라 라는 말은 떡을 먹을 겨를도 없었는지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식사의 주된 음식이 빵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팔레스타인 문화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친속들은 그의 곁에서 난 자들 또 그와 관계가 있는 자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누구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모친과 친형제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들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기보다는 그저 예수님이 그저 자기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이 그저 형제라고 하는 요 정도 수준으로 좀 뛰어난 그런 아들이요 뛰어난 형이다 이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왜 사람들이 예수께서 미쳤다, 뭐 그러니까 저런 능력을 행하지 않느냐, 이런 소문이 생겨나게 됐는데, 여러분 이런 소문이 왜 생겨났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행한 일들을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느니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은 영적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불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훈과 바르게 가르침에 대하여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후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랬어요. 바알세불은 구약성경에서 바알세붑으로 불려졌고 고대 에그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으로 그 뜻은 집주인 또는 파리들의 주란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었고 귀신들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신이었던 거죠. 그러한 신이 신약에 와서 바알세불로 불려졌는데 그 음이 변화된 이유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알세불의 뜻은 방백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단의 칭호와 이게 쌍벽을 같이 불려지는 거죠. 그래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표현은 미쳤다라는 것보다도 가장 악의에 차고 절대적인 편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이러한 편견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로서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성령의 능력과 완전히 반대되는 바알세불과 결탁한 자로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첫째로 예수의 메시아직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알고도 자기들의 개인적인 정치, 경제적 이익에 사로잡혀 예수를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의 가르치심의 방법에 있어서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을 향한 비밀스러운 가르침의 한 형태로서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특별히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과 생활을 나누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바알세불을 힘입는다, 뭐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 말은 사단은 바알세부를 비교하여 말씀하신 것인데요. 아니 자기가 자기를 쫓아낼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 있어요? 이건 그릇된 거잖아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가장 미련하고 불합리한 방법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부를 지폈다는 서기관들의 비평에 대하여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라의 분쟁과 집의 분쟁 그리고 사단의 거스림을 들어 비유하심에 대하여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불가능에 대한 비유로서 강한 부정을 나타내기 위한 언급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분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로 가볼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지 못하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느니라. 강한 자, 이것은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막강한 힘을 소유한 약탈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사단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에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사단을 결박하고 그가 잡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들이는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사단의 힘을 덧입어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대적자가 되는 강한 자를 결박하였음을 영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로 30절을 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은 어떠한 특정한 진술의 신실함이나 충실함을 나타내는 전적인 표현으로서 마가복음에서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회방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말은 특별히 2장 7절에 참남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합당하지 아니한 언행을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다른 존재에 돌리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단이나 더러운 귀신의 역사로 치부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모독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거부하고 죄를 범하는 행동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함에 있어서 사하심을 얻는 것과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죄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통하여 보아도 고백하는 것은 모두 사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 성령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활동하심에 있어서 인간의 방해와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러한 일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역사에 대한 회방은 성령께서 회개의 목적을 나름대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성령을 회개하지 않아 가지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나름대로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서기관들의 행위는 예수님의 고역을 귀신의 역사로 인정하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32절입니다.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또 누이가 밖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복 동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부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33절 35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부모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은 이 세상에 있는 가족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의 가족을 나름대로 그 가족을 떠나는 모습이나 본문의 이러한 언급을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의 가족관계의 무성의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두라노에서 성경지리와 역사를 탁월하게 풀어놓은 성서지도의 결정판 두라노 성서지도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